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 교리적인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때로는 충돌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뭐지? 내가 들었던 게, 확신했던 게 맞나?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과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은 아노라. 다른 사람은 안 택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택해 놓았고, 이제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그래, 택한 사람이었네.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지역을 위해서 구분되었지만, 그런 뜻일까요? 택하심이라는 표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electi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다른 곳에도 택하심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구원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택자, 택함 받은 자, 불택자,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라고 믿지요.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 때 이 택하심은 구원과 연관된 느낌을 가지지만,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예정 선택되었고 다른 사람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5절에 나오는 이러이러한 것을 보건대 너희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러한 반열에 든 것을 알겠다. 이러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이 열망하신 그러한 그룹, 다시 말해서 성도, 거룩한 무리인 줄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택하심이라는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택할 때의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아람어로 원문이 기록된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소수니까요. 히브리어로 원문이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 그리고 주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었던 그 책을 세투아젠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된 것을 헬라어, 주님 당시의 통용어인 헬라어 그리스 말로 적힌 것을 세투아젠트 70인역. 그 70인역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24절 이 구절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택하심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사울이 택함을 받았을 때.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불과 한 5장 정도 뒤로 가면은 11, 12절에 무슨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가. 하나님이 택했다면서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볼까요? 요한복음은 신약에 있으니까 헬라어로 써있겠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제자들을 향해 보시면서 말합니다. 주께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킨 계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를 동일하게 택하심이란 표현이 쓰여졌지만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맥에도 쓰여졌다. 이것을 가롯 유다가 구원을 위해서 택하심을 아무 이유도 없이 받았고 그리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는 마귀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사랑하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벌을 위해서 택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섭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미 택해놓았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뭐라고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요한 1서를 받게 될 독자들 그 성도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여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원래 계획은 지옥과 산 다 택해놓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사람들 그룹 다시 말해서 성도의 무리에 든 증거가 보인다.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예스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성도 특별한 구별된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망하신 그러한 반열의 무리 가운데 든 줄을 알겠다. 무엇으로 오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이 말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복음이 내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유가 설명됩니다.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말로 전달되었지만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역사이시는가? 능력, 기적의 역사가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무슨 일이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한 그 일, 그 과정에는 무엇이 일로가 됐는지 보자고요. 말과 사도바울 말했습니다.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말,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파워,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사도바울 이야기를 해요. 기적적인 그러한 역사가 동반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초자연적인 뭔가 데몬스트레이터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그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치유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상식선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지만 포함시키지만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삶, 그렇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들에게 메시지 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치유를 동반한, 은사를 동반한 무언가가 그들 가운데 보여졌어요. 두 번째, 성령과 그들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 회중 가운데 움직이심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 전에는 이 메시지를 접하기 전까지는 변했어요. 뭐 신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래도 좋게 보겠지라고 했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그들이 분리되어 있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잘 드러낸 것이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 잠시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자각으로만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무속신앙이 지배해왔잖아요. 우리 민족에게 없었던 개념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신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에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그 개념은 없었어요. 나를 지으셨고 우리 가족을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없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는 우리 삼촌이 그리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대로 사는 이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대로 다른 무슨 전환이 없이 큰 사태의 국면의 변화가 없이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다고 알지 못했어요. 단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절에 가서 손을 이렇게 빌거나 정성을 드리는 그 종교 행위는 했지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하게 이방 민족으로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어떠한 것을 추구했지만 그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보면 거대한 올림푸스 산이 있거든요. 올림푸스 산은 12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큰 힘을 가진 그 신들, 바다의 신들, 하늘의 신들, 남녀 간의 그런 사랑과 관련된 신들, 전쟁의 신들, 그들을 모시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몇백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인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왔구나.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성인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자극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는 자극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외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20년 전에 지금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AD 49년이나 50년으로 보거든요. 십자가 사건은 AD 30년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2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인간의 논리나 강령으로 끝났으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네. 요즘 참 이상한데 빠진 사람 많다니까. 이렇게 되었을 그 메시지가 자기 이야기를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 십자가 사랑이 자기를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현실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이 영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강타해서 그 확신 가운데 죄의 자각도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약해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도 있었지만 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의 말을 확정시켜주는 강력한 성령님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듣는 메시지가 확신 가운데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진실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 되셨어요. 이제 알 만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힘이 없어요. 힘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3개월 이상 사귀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더 말을 많이 하고 빨리 말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credibility, 신빙성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나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무효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야 그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나가는지를 알았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환난이라는 표현인데 이 세대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는 환난 세대예요. 환난을 겪을 세대입니다. 지금 환난이 있나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편 외에 다른 환난이 있나요? 건강 말고 건강이 조금 힘들어지는 이런 환란, 재정이 재정적으로 환란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불편함들은요, 내 삶의 스탠다드를 조금만 낮추면 전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 90%는 여러분의 비전을, 목표를 낮추면 없어집니다.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겨울에 운전하는데 틀자 말자 바로 성애가 없어지는 차, 3km를 갔는데 막 틀을 가지고 성애를 없애려고 하는데도 5km를 갔는데 아직 안 없어져. 그 차를 타느냐 이 차를 타느냐 차이. 이 차에서 성애가 빨리 없어지는 차에서 성애가 천천히 없어지는 차, 힘들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성애가 빨리 없어지는 차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각자의 비전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를 써요.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차를 여기에 만족한 것으로 내가 꿈을 정리해버리면 행복감이 찾아와요.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환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목사님 제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난 세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라요. 여기서 내 영혼이 준비 안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 개인의 삶의 목표를, 비전을 조정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찾아온 대규모적인 박해예요. 6절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했을 때 그 도시에 찾아온,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꿈을 크게 가지거나 접거나 상관없이 고스란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다가온 거예요. 이 헬라 덜렙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올리브 기름을 짜내다 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기계에 넣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이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는 과정, 그것을 덜렙시스라고 해요. 아파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사도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두 가지 차원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는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그런 분을 Savior라고 해요. 구원하시는 분, Savior. 두 번째는 예수를 내가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그 분을 나를 나의 주님으로 모세요. 모신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은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내 삶에 진행하는 이 차량이라는 곳에 어디 계시는가 하면요, 뒷좌석에 계세요. 어떤 분들은 트렁크에 넣어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트렁크는 아니고 하여튼 뒷좌석이 있어요. 내가 운전하는 것을 뒤에서 보게 하세요. 이게 조금 성숙이 일어나면 그 예수님을 막 사고도 생기고 부작용도 있고 이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옆에 조수석에 앉혀요. 그래서 운전대를 안 줍니다. 그리고 옆에서 신호등에 대해서 뭐 몇 번 국도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코치를 받기를 원하는데 운전대 그 손길은 나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속해서 잔디밭 들어가고 티켓 몇 번 끊고 이러면 이제 그때 일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운전대를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조수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코치를 받는 상태, 잔소리를 듣는 상태, 가끔씩 그의 의견을 듣는 상태로 인생이 끝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일어나게 되면 혁명적인 생명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는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들을 잡으시고 내가 옆에 앉아서 그분이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랬어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나의 삶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익숙해 있고 이것이 편해요. 그래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자리를 내드렸어요. 초신자들인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운전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라고 아니고 그때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운전하시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 가치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이로서 가장 거룩하신 이로서 가장 많은 끔찍한 박해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분의 가치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 가치와 충돌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환난 가운데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와서도 소동을 벌였던 이유고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있는 일반 이방인들에게도 사주했을 거예요. 저 무리들이 아주 없어져야 되는 무리들이라고 아마 소문을 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등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해산을 맞이하는 산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 때문에 가진 기쁨과 똑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다가오는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로마서 8장 17,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를 인용하자면 당시 직업동맹 길드에는 수호신이 있었다. 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축제를 열었다. 그때 그 길드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그 축제에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그 축제 과정에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음료수를 마셨다. 당시의 환경에서 이러한 길드 조직은 매우 강력해서 이러한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축제에 빠지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선박과 관련된 그 업을 하는 길드에 속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선박을 공유하겠죠. 그럼 신전에 가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게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신전 여사제와 합의를 한다는 의미로 성적 그런 결합을 합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함께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이제 사업이 잘 되도록 빌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었어요. 이러한 행위에 참석하지 않겠죠. 그러면 당장 곤란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감수했다. 그리고 사도가 보여준 그런 본을 따라서 그 삶을 추구함으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참 재밌어요.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는 처음에 이 순서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앞에 나오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작지 않습니다. 앞에 사람을 언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오는지 그게 참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와 우리를 이게 아닐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의 재생산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요. 예수를 따르는 삶의 재생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도 일행이 보여준 그 삶의 패턴을 따라서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룩한 일들이 재생산돼요. 이 본이라고 하는 톱 포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데리고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 집 하인이 다가와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우유 마시겠니? 아니면 술을 마시겠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줄게. 이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거 마시겠어요? 그날 아버지는 술을 참 마시고 싶었는데 못 마시고 돌아왔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사는 그 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현실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요. 여러분들이 맡게 되는 그런 영적 책임을 지게 된 그러한 공동체가 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어린 교회가, 1년이 안 된 교회가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게는 성경에 나오는 세 개 교회가 있는데 뭐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 남부 지역, 아테네, 아덴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갱그레아 그 지역 아우르는 성경에는 그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스파르타 그런 것 다 아가야 지역에 해당돼요.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5절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5절에 후반부에 보십시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로 모시면서 다른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게 거치는 것이 아니고 5절 후반부에 있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사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내리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본이 되었던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고 그 메시지를 전한 이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사도 바울 일행의 삶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의 무리가 이들의 삶을 답습을 했고 이들이 추구한 모습들이 아가야 남부에 있는 그리스와 북부에 있는 그 그리스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 신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 오시오가 아니고 페인트 가게를 열었나요? 그런 우리 교회 오셔서 주소록에 등재하시면 아마 우리 교인들만 사줘도 될 거예요.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이득을 취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인 사적인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적인 인맥의 어떤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권면하는 사업을 위해서 모이고 내가 저 사람이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저기 끼어서 내가 조금 저 사람 비 맞춰주면 내게 내가 성공하는 유익이 되겠지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룹을 격려하는 예수님 따르는 그 삶을 서로 도전하고 칼이 칼을 서로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의 영향, 보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을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선교회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암송 구절로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새로워요. 진리예요. 성경 신구장을 깊이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가볍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죠. 또 내가 사도 바울이 적으니까 내가 할 때는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디모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내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신실한 사람들. 말과 행위와가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 다가 아니다.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한 메시지, 복음들 누구에게나 다 투자하지 마라. 너의 사역 대상 전부 다가 아니다. 선별하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별하였듯이 누구에게요? 충성된 자에게 페이스북 신실하단 말이에요. 막힌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내는 열망이 있는 시간 투자에 열려있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훈련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와서 미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들 누군가의 마음에 강탈을 했고 그들이 조선까지 와서 복음 전해줬어요. 이것이 백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 결과 우리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 되었어요. 이 정도까지. 그 결과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의 보는 강력한 파급효과를 끼칩니다. 얘를 두 개 들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의 파급효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주면은요. 분명히 이 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 한마디가 던질 때마다 강력한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캠볼 그는 난폭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가 일하는 구두 가게에 찾아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토요일 오후 일하던 가게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 젊은이는 바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다. 그 무디의 영향 아래에 또 한 사람의 복음 전도자가 나타났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날 윌버 체프만이 인도하는 한 모임에 야구선수 한 사람이 참석해서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빌리 썬데이였다. 회심한 빌리는 야구를 그만두었고 체프만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다. 또 다른 한 젊은이가 회심을 하게 되었다. 모르드카이 햄이다. 박식하고 위험을 갖춘 신실했던 이 복음 전도자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옅은 갈색 머리에 호리호리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 젊은이는 설교하는 데는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다음날 그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회심하게 되었다. 그가 바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엄 목사이다. 지금 하나님은 뭔가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2011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 벡타 아레나에서 그 복음 전도 집회가 있었죠. 그때 미국에서 온 그렉 로리라고 하는 전도자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 불우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술, 마약, 폭력에 10대, 20대 보냈어요. 근데 그가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갈보리 채플 처음에 창시하신 분이죠. 척 스미스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일생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빌리 그레이 목사님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만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과 씨앗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씨앗, 이 조그만 씨앗 안에 그 사과가 몇 개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말이에요. 근데 씨앗 하나의 사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의 확산, 이것은 거룩에서 나와요. 본을 보이는 삶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지? 난 지금 어떤 선한 영향력을 본보이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분명히 누군가가 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길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지만 내가 길을 내고 있어요. 담습니다. 가장 먼저 담는 것은 자기 자녀들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습관적인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이 아이가 다른 인터넷이나 학교나 다른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은요. 이것이 일어난 이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프레임을 형성해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그것이 그냥 패턴인 줄 알아요. 나중에 자라면서 아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고 가슴도 있다라고 알지만 이미 내 심령 깊은 곳에 학습된 그것을 이렇게 그 overrule 그 뒤집지를 못해요. 큰 변화, 전환이 없이는 그대로 갑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이의 기억 가운데서 지워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요. 십자가 보혈로 그 기억 가운데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들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 아이들은요 이러한 일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터치하셔서 변화해로 내가 추구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볼까요? 같이